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난주 좀 어렵다는 평이 많았는데 그 이제는 안 어렵고요. 어제만 좀 지난주만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장부터 오늘 읽으신 5장 전까지 4장까지가 형성기가 되겠죠, 그렇죠?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1장부터 4장까지고요. 5장부터 쭉 보시면 7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확장기 해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오늘 완전 어렵겠는데 왜 그러지? 왜 일요일에 그렇게 공사를 열심히 하시지? 평일도 저렇게 시끄럽진 않은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시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시기가 1장부터 7장까지가 나오고요. 8장부터 12장까지가 과도기, 그러니까 변혁기입니다. 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확장되지 않고 유대교 중심으로 확장되지 않고 왜 새로운 종교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적인 시기가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지나고 13장부터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사도행전이죠. 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절반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으로 바울 중심으로 행해지는 이방 전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후반부 중후반부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항상 뭐 중후반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전반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반부를 사무엘 그 예루살렘 교회 형성기와 그리고 이방교회로 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과도적 논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부분을 접근하다 보면 그 이슈들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들에서 너무 지엽적으로 접근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부분이다가 어떤 게 주요 액센트다를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복습 비슷하게 하면서 나가볼까요? 2장부터 3장, 4장까지. 그러니까 2장은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 사건에 대해서 되게 당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건이 무슨 의미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표적과 설명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과 4장도 마찬가지죠. 요한과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하고 그리고 이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자 그 반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표적이 일어나고요. 그 표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적, 표적이 일어나고 이 표적이 어떤 의미다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표적이 중요해요? 설명이 중요해요? 설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설명이 중요해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표적 중심적 사고가 강한 시기죠. 뭔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신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표적이 잘 나타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공교한 어떤 논리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어떤 섬세한 논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일반 대중들은 일단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이건 무조건 누가 하신 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딱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설명이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당시의 사고방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표적을 굉장히 중시하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방에 가서 나중에 헬라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아테네에서 바울이 뭐 기적 많이 안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가서도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일으켜서 결국엔 하층민 중심의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 에베소 가서도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먼저 두란노 서원이 되면서 말씀 중심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적 사고 방식과 이 유대 히브리 지역적 사고 방식의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화법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화법이에요. 듣는 사람의 화법.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현대 사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죠.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럼 선교지 뭐 프랑스 거기도 요즘에 선교지인데. 거기서 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 어디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떤 소수민족이나 진짜 이제 원주민에 가까운 생활을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도 고대 인디언들 같은 사고방식의 신성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이거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문자도 없는 사람한테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학교를 세워서 그 서구적 사고방식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보통 서구가 했던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학교 세우고 언어 가르치고 외국 문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을 같이 가르쳤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단 그러면 그러다가 날 새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진짜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의 방식으로 증거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들이 하는 신령주의적 종교.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신비한 현상과 체험이 일어나야 그게 신의 존재와 그 신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게 언어 차이예요. 그냥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지성인 그룹보다는 비지성인 그룹이 더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더 많아요. 왜? 우리는 한국은 지성이건 비지성이건 우리는 토템이거든. 우리는 토템이에요. 우리는 다 사주 보고 전 보고 이렇게 뭐가 보이면 뭐 대단하다고 하고 이게 마이너 정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 정서예요. 근데 메이저 정서는 그러면 메이저 교회나 메이저 철학자들, 메이저 일반인들이 어떤 신비현상이 일어나서 만민중학교에서 병자가 나왔다고 해서 아 거기에 신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굳이 메이저에서는 그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화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면에 배치됩니다. 처음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될 때는 딱 외국어 방언을 말하고 왜 이런 현상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비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신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기 담겨있는 신의 뜻이 뭐겠니? 예수를 죽인다고 해서 예수가 소멸되는 거야? 예수가 실패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신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고 예수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예수는 여전히 예수가 전했던 가치는 예수의 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어. 선언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죄산을 받으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우리한테는 안 통해요. 왜? 우리는 표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일단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유대적 구약 이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만 갖고 아 이렇게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흐름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럼 우리한테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는 죽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부활하는데 그걸 좀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그 우리가 살아있는 때 비참하게 실패하고 죽었다고 해서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해서 내세를 믿는 사람이고 영혼의 영혼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현대 사회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른 가치를 추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이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성공이 인정받을 것이고 그 인정받은 성공에 그 인정받는 성공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이 세계에 여전히 그 길을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현생에서 비참하고 좀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영원한 세계의 가치대로 살았다면 영원한 세계 그 죽음 이후에는 그가 그 가치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가치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승리로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로 기록된다면 그 세계가 이 세계에서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뭘로 가꾸는 거예요? 죽음까지로 예수가 십자가 비참하게 죽었잖아. 예수 운동은 실패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을 더 넓힘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종교성과 기본적인 내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설교들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뭘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요. 좀 이따가 아까도 그 조금 전에 스테반 설교도 읽으셨죠? 스테반 설교 읽어보시죠. 명설교입니까? 그냥 구약에 우리가 다 하는 얘기 몇 번 하고 갑자기 그리고 마지막에 야 니들이 똑같은 애들이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돌을 들고 막 그만한 설교야? 내가 여기서 스테반 설교를 그대로 원고로 한다고 하자 여러분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막 날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어떤 그런 은혜를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청자가 달라서 그래요. 청자가. 스테반 설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스테반 설교 청자들은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한테 지금 스테반이 예수님 이름 한자라도 꺼냅니까? 안 꺼내요. 구약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 정신을 다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지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진정한 구약 정신이 어딨냐? 라고 도전하니까 그들이 이제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약 정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구약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에게 도전되는 설교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게 단지 뭐 성령의 권능 막 이런 참 우리는 문맥이 이해가 안 돼. 맥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권능으로 가버리는데 그 의미는 아니고 일단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3장에서도 얘기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린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집중하니?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새로운 신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난 누구니? 예수 제자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예수가 가르쳤던 그 말씀이 맞고 예수는 죽음 이후에 실패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다라는 개념. 하나님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하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개념.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가 살아있죠. 하지만 예수의 살아있다는 개념을 좀 더 그 성부적 액센트에 맞춰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성자적 액센트에 맞춰서 이해하시면요. 왜? 특별히 이 부분은 지금 성부적 액센트거든요. 다. 유대인들에게 여호와가 예수를 통해서 일했던 게 맞다.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도 여호와의 우편에 서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성부적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부적 이해가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헬라어로 넘어가면 성부적 이해를 그렇게 강화시킬 필요가 없죠. 왜? 여호와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더 강해지는 거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성부적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좀 더 통전적인 이해가 있겠죠. 딴 얘기가 좀 많이 했지만 포인트를 아시겠죠? 우리가 개인적인 권능으로 한 게 아니야. 예수 형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 그리고 그 예수는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접적으로 나중에 스테반이 길게 한 설교의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도도하게 해오셨던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 일을 온전하게 하셨어. 예수가 잘못된 선자라는 생각을 버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펜스예요. 여기서는. 예수가 잘못된 선자가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도도하게 해오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가 완성하시는 거야. 예수가 완성까지는 아니죠. 사실 예수가 이루어 가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3장의 얘기고 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랑 제자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갔는데 잡혀 들어가서 다시 그 사람들을 내놔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죠. 하지만 이들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같은 변론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같은 변론을 하니까 대제사장의 디펜스는 되게 초라하죠. 너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를 죽인 피해 책임, 우리를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선지자를 죽인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이 정도가 그들의 논리인 초라함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게 맞냐 사람에게 맡게 하는 게 맞냐라고 베드로가 쿨하게 얘기한 다음에 풀려나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되게 기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교회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성기의 액센트는 뭐예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단지 야 죽었는데 살아났어. 나사로의 부활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건요. 그가 지금도 영으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엄연하게 생존해 계시고 존재하고 우리는 영혼을 믿는 종교잖아요. 존재하고 그리고 그가 했던 가책을 해서 승리이고 현세에서 패배와 상관없이 그가 승리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여전히 가야 한다. 라는 예수가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승전가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이건 우리는 자꾸 단절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랑 사도행전이랑 곧장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며칠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한두 달 상관이란 말이에요. 40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이어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얼굴을 봤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고 뭐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한 3-40일 지나고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이 그 액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에게 배웠던 그게 예수가 전파했던 게 진짜 맞구나 개념으로 복음서랑 연결돼서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성령이 지나치게 개입해서 마치 뭔가 새로운 아예 상관없는 이게 시작된 것처럼 예수 시대, 성령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이제 위험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5장부터 6, 7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5장, 6장, 7장에서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확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첫 번째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도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도전.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그 땅의 일부를 팔아서 드리고는 전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정죄를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가시면 오늘 읽으셨죠? 8장에 보시면요.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시몬이 베드로한테 욕먹는 거랑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한테 욕먹는 거랑 톤이 비슷하게 나와요. 욕하는 사람도 베드로고.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욕하고 또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욕합니다. 시몬 사건을 같이 얘기를 해보죠. 시몬 사건에서는 어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막 기적을 베푸니까 어떻게 했죠? 쫓아다녔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영적 변화, 내적 변화, 그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면에서 일어나는 뭔가 방언을 한다든가 그 외면에 일어나는 선언성을 보면서 아 나도 사람들을 딱 건들면 사람들이 횟가닥 변해서 이 공동체에서 되게 잘 나가는 위치 혹은 내가 굉장히 예전처럼 왜냐하면 그 전에 사마리아 땅에서 시몬은요 되게 위대한 마법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사마리아 이단 종교에서 이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얼마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베드로한테 이제 완전 욕먹고 지옥 갈 거란 얘기를 듣고 이제 이거 너무 하시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끝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처리되지 않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은 뭐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여준 모습이 가장 전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유대교적 패턴을 보여줘요. 유대교적 패턴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내면의 어떤 진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대답이구나. 라는 결론이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그 내적 각성과 내적 각성을 통한 뭐예요? 내적 각성을 통한 상호성이 됐을 때 너와 내가 없이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걸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이게 소유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공산이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안 해요? 형식만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큰 감화가 있으셔서 이렇게 서로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예요. 나는 나누는데 다 뜯어먹을 놈들만 옆에 있으면 안 되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상호성을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성령까지 다음이고 우리는 아직 좀 초보니까 언제 3년째 초보에서 언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10년 하면 되나 이게 하여튼 10년 하면 우리가 다 나누나?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심과 감화가 있어요? 없죠? 진심과 감화는 없어요. 근데 진심과 감화는 없는 상태에서 뭘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나누는 걸 봤죠. 그렇죠? 뭘 봤어요? 형식을 봤어요. 그렇죠? 그 형식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또 뭘 봐요? 존경과 신뢰를 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포인트를 알겠어요? 이게 왜 바리새 패턴이에요? 바리새는 뭘 봐요? 진짜 내적 변화를 하고 그 내적 자기가 내적 변화에 대한 먼저 그 나라 그 내적 변화가 이루어진 거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뭔가 행동들을 해요? 아니죠? 바리새는 뭐예요? 내적 변화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평가와 위치를 얻을 수 있는가가 바리새 패턴의 변질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사피라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뭘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사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뭘 갖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갖고 있었던 유대교적 사고, 아니 그 변질된 유대교, 바리새적 사고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금식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간헐적 근심이 또 힘든데 여러분 일주일에 정신만 이틀 먹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두 번을 통으로 굶어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금식도 힘들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뭘 얻어요? 명성과 위치를 얻죠. 그렇죠? 근데 그건 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아나니아의 삽비라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명성과 위치를 얻고 싶어요. 그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는 투자할 수 있어요? 전 재산을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의 위치, 존경과 신뢰지만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존경과 신뢰받지 원하지 않거든요. 먹고는 살고 괜찮게 사는데 그게 플러스 알파 돈만 있으면 안 되고 명예까지 있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0의 에너지가 있을 때 100을 갖고 다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100의 50은 명예로 환원시키고 100의 50은 돈으로 환원시키는 게 이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고방식은 뭐에 대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등장했을 때 도전, 어떤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적, 왜곡된 유대교적 종교관이 그들 가운데 유입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가 그런 변질에서 막아내고 자유해졌던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는 더 이상 일정한 형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주고받는 식의 형태를 벗어나는 진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선의와 호의를 갖는 종교로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서 출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선언성을 여기서 담는 거죠. 아,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응? 왜 일요일에 이렇게 공사를 열심히 하신대요? 아, 힘드네. 여러분들이 저를 집중해 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좀 편해요. 여러분들 찡그리시면 나도 집중하기 힘들어. 두 번째, 그러면 이 시몬 사건은 뭐냐? 시몬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마리아의 땅이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남북조가 나누면서 남유다적 신앙과 북이스라엘적 신앙이 나누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뭘 만들었죠? 역사서를 읽으시면 기억나시죠? 천년 전에 일어났던 변질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놨던 건 베델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신상을 단상을 범제단을 만들고 여기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통성이 남유다에 갈까봐 자기가 종교적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뭐가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다윗적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날 잘해주는 식의 형태의 신앙으로 변질된 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앙. 그렇죠?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이것이 여호와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의 패턴이 여로보암 사고방식의 발상이고 그 여로보암 신앙, 여로보암 철학이요. 도도하게 천년간 북이스라엘에 있었죠. 맨 처음엔 누가 믿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죠. 그 다음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열지파를 아시리아 땅으로 다 흩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켰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었던 하층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섞여서 혼혈족으로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형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형성돼서 원래는 자기 신들을 다 갖고 왔었는데 아 여기 톡착신을 섬겨야 돼. 여기 지역신도 섬겨야 되라는 그들의 다원주의, 그 다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뭐 했어요? 여전히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단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만 가운데 뭐가 가장 강한 거예요? 명확한 심플한 기복주의죠. 그렇죠? 그래도 유대교는 형식주의에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막연한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적 변화로 보지 않고 일정한 형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약간 이런 게 이제는 좀 언더에서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기는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장로교고 저기는 순복음이지 그치? 하여튼 안 좋게 풀렸을 때 하여튼 저긴 쿨하잖아. 장로교는 그래도 뭔가 주를 위해 뭐 코람들 이런 거 하는데 언더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쪽은 아예 대놓고 하는 거고 하여튼 저쪽은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쵸? 시몬이 정확하게 사마리아 정신을 상징합니다. 아나니아의 삽보라이가 정확하게 유대 정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시몬이 어때요? 시몬은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뭘 가르치는지 내용도 안 봐요. 저 빌립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냥 가서 믿어버려요. 왜? 내가 기적을 A클래스로 일으켜서 내가 여기서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신내림은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소리를 들었는데 와 저기 봤더니 그냥 뭐 장난 아니야. 뭐 앉은 배에 쫙쫙 일어나고 나는 그냥 감기 정도 낫게 하고 뭐 너 언제 결혼해 이런 거 정도 했는데 막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하고 가르침, 철학, 변화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죠. 그냥 들어가서 세례 받아버려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마리아적 사고방식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 주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나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헌신을 많이 하면, 여기서 헌신은 돈이죠. 내가 물질이나 이런 걸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줄 거라는 굉장히 그 다신교에서 쓰던 사고방식을 그냥 갖고 한 사마리아적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놈이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겁나 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막 그러고 완전 욕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나 시몬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세속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속적이라는 건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이죠. 유대계적 종교관과 사마리아적 종교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교회 안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서 유포시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했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척결하면서 교회 정신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패턴에서는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맞이했던 교회의 내적 도전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베드로가 어떻게 그래도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그 장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안 죽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어떻게 입이 비틀어지는 정도로 했으면 안 됐을까? 지금도 저는 그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쵸? 시몬 안 죽인 것 같거든. 시몬은 죽었 그리고 나서 죽었나 하여튼 그만큼 하여튼 근데 여기서 갖는 거는 죽었나 안 죽었나 개인의 사건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 도전에 대해서 막아낸 것들에 대한 이슈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적 도전. 여러분들이 나름 예수를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가치가 맞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맞구나, 예수가 진짜 살아 있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복음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었다, 교회에 참여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한테 뭐가 있어요? 이전에 쓰던 세속적 사고방식이 있죠. 이전에 쓰던 종교적 사고관이 있다. 종교관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게 내 안에 어떤 진짜 이렇게 어두운 암뿌리처럼 나한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툭툭툭 나오죠.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변화시켜 나가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첫 번째 내적 투쟁이죠. 내적 투쟁, 내부의 투쟁. 여러분 내부에서 여전히 그대로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 이전에 쓰고 있던 사고방식, 그것들을 여러분들 바꾸고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위기가 오고 뭐 블라블라블라 하는데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아나니아 사피라랑 시몬을 잘라내지 못한 게 문제예요.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분명히 징계가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하자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의 가르침과 다르고 당신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당신이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당신의 생각을 굉장히 유포시키려는 마음으로 여기에 가운데 있다면 저희랑은 함께할 수가 없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징계예요. 이게 권징조례고. 아,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이게 아니라 방향성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시몬과 아나니아 사피라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쿨하게 할 수 있어야지. 방향이 다르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그게 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무슨 이슈가 있어? 우리는 되게 우린 싫은 소리 잘 못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치? 언젠간 변화되실 거고 뭐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시몬이 장로되고 아나니아 사피라 권사되고 이제 이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가 교회적 가치인 양 얘기가 되면서 교회인데 이게 사마리아인지 교회인데 이게 유대교인지라는 상황이 가끔 오는 거죠. 뭐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마다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이 가끔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도 와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와요. 여러분이 어떤 아기를 아나니아 사피라나 시몬이 아기를 가졌습니까? 아니죠. 아기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기준이 약한 거지 의의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세속적 사고방식을 여기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수준은 아직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준들에서 여기서 갖고 있는 어떤 세속적 방식을 그냥 풀어내요. 그리고 그것이 유포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교회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우리 수준이니까. 근데 거기서 마치 그게 신의 뜻인 양 과장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주의 일인 양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때는 진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오케이? 일단은 적용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오케이? 일단은 뭐 딴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내가 내 내부에 있는 아나니아 사피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내적 도전. 그 다음에 오는 게 외적 도전이죠. 뭐 합니까? 우리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8장에 보면 그 다음에 5장 중후반부에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7절로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사도행전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를 잡아서 오게 가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5장 중반부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람들을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옥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고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고 우리는 사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되게 이 느낌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당시에 이 열두 제자 그리고 제자 그룹들이 사실 한 두 달 전만 해도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제일 무서워했던 게 대제사장들한테 잡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런 거죠. 나도 잡혀갈까 봐. 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나도 잡혀갈까 봐. 그렇죠? 왜 대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가 치르겠다 이렇게 못 합니까? 왜 쟤들이 그렇게 숨어 다녔어요? 나도 잡혀갈까 봐. 그렇죠? 나는 그들은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쿨하게 대처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뭐 죽은 사람 살려내고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님도 잡혔더니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도 좀 8장에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혀도 아무도 날 못 잡아. 날 풀려날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히면 잡히는 거고 죽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한테. 잡히는 거. 그렇죠? 옥에 갇히는 거. 그리고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인지 이미 가장 가까이 체감했잖아요. 그렇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권력으로 말미암아 죽는 걸 내가 딱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적으로 제자들이 되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사실. 외적 도전이죠. 근데 이 외적 도전에 대해서 극복해내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옥문 열고 나오게 하시니까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어이쿠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도망가자고 합니까? 아니죠. 공회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증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설교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설교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노아짐을 받은 이후에 모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담대함을 선언하죠. 그렇죠? 그렇죠?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여 공의 앞에 떠나니라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인드가 어떻게 됐어요? 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고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고생은 극복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고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패턴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완전 바뀌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실 때 정말 해결이 안 됐던 이슈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슈가. 하나는 뭐예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계속 어떤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유대교적 관점을 포기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어쩌고저쩌고 뭐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막 형식적인 유대교적 관점을 포기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열두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유대교였던. 그렇죠? 이 수천 명의 교회인들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관점이 포기가 안 됐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뭐가 포기가 안 됐어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해야 된다는 생각이 포기가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잘 돼야지 예수를 통해서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포기 안 됐다는 사람.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성령시대의 특징인 거죠. 도전광전. 바로 형성기에는 예수에 대한 교리적인 메시지를 주로 얘기했다면 이 발전기에는 뭘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성령시대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얼마나 소화시키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건요. 방언을 얘기한 것도 맞고요. 기적이 일어난 것도 맞아요. 근데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걸 진짜 보여주는 건 뭔 줄 알아요? 그들이 형축주의적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내적으로 갖고 있던 세속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 시험과 환란과 불편함이 와도 그것들 때문에 방향성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자들의 성령 받은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어떤 밖으로 보여주는 거 예, 그 성령의 특징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성령 충만했다가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 사도행전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뭐가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세속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자유해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갖고 있던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저건 설명이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니까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와도 진도가 안 났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 사고방식이 갱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어렵게 하면 하나님께서 왜 또 나한테 이러시니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용서해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나를 좀 잘 해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능력당할 자로 여겨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한 내적 동기. 왜?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내가 주의 가치, 내 상급은 어디 있는 거예요? 평가는 어디서 받을 거예요? 난 평가는 내에서 해서 받을 거예요. 다른 편은 평가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거예요. 세상의 평가. 여러분 성공이란 게 뭐예요? 세상에서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평가는 하나님한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랑 어떻게 평가하니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바른 가치가 이 사람들한테 확장되어서 이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가치. 내가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그 일이 되고 있고 그 평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나한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쿨하죠. 멋있는 건데 되게. 그렇죠? 이게 교회의 형성기와 교회 확장기로 나타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치가 영원한 가치고 맞는 가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진 거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 이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화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표현하기에는 그들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다 한때로 모여서 헤롯이나 빌라도나 로마 그리고 이제 정치 세력,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원래 다른 편인데 그들이 다 한때로 모여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세상의 대적이었던 자들이 모두 연합해서 시편 2편 말씀처럼 연합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공격하는군요. 왜? 세상은 달라 보였지만 사실은 한통속 자기중심성이나 어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는군요. 주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감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소서 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은혜의 경험을 하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다 이렇게 뭐 직장, 뭐 가족, 그리고 나라, 내 친구 얘네들이 다 한통속이 돼서 날 괴롭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하나님 왜? 우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르죠. 뭐 당장 이렇게 되겠어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이 갈 수 있는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는 거기서는 막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쿨하게 간 거죠. 사실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두 달 전만 해도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 신앙의 확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절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횟가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횟가닥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 지 오래됐어요. 괜찮아요. 지금 따라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금요일 7시간 여기 앉아서 설교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7시간을 그냥 통으로 날리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대충 이렇게 타다닥 갑자기 본문 대지 방향 이렇게 타다닥 한 내방역에서 철사니까 대충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제 견해는 뭐였어? 그래서 이 설교 준비라는 건 열심히 하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리플의 대부분은 댓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7시간의 그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온 거지 하루 종일 놀다가 지하철을 탔다고 말씀이 보였겠냐라는 여러 댓글로 저를 정죄하셨죠. 그렇죠? 그런 깨달음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포인트는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서 뺑뺑 놀다가 지금 갑자기 와서 머리 한번 댔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인생에 진짜 여러분 3년이지만요 30년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40일 동안요 정말 이 40일이 아니죠. 400일, 4000일 같은 경험을 한 거잖아요. 예수에게 친히 배우고.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를 헌신해서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적인 모든 갈등들을 직면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이 찾아서 설득하시는 경험들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단기간에 안 돼? 단기간에 되죠. 단기간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시면요 단기간에 될 수 있어요. 4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정말 탐독하면서 파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 수준이 아니니까 뭐 40일보단 더 해야겠지. 그렇게 파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1시간, 2시간, 30분,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며칠을 내가 밤이 맞도록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몸부림쳐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진짜 바른 가치가 무엇이고 이것이 있는데 내가 또 이런 마음이 있고 이 갈등과 괴로움과 도전 속에서 한 3년의 시간들을 보냈었던 인생의 축적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변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변하죠. 제자들이 뭘 했는지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어디 뭐 집회 가서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는 데 가서 한 30분 정도 한 소리 질러보고 머리 한번 대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런 제대로 된 편법이 아닌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너무 설교적으로 가지만 내적 도전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외면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겨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설득하시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갈구해야죠. 그럼 뭐예요? 어디 가서 은사체험 받는 거예요? 머리 한번 대는 거예요? 그럼 사다리를 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내 내부에서 갈등의 시간과 갈등의 시간 그건 있는 거 맞네. 그런 건 대충 있잖아. 갈등의 시간 갈등의 시간과 그리고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과 그리고 간구하는 몸부림치는 기도와 이런 걸 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찾아오신다. 내가 이제 더 변화될 수가 있고 이런 성령 충만의 확대를 보여주는 게 5장 6장 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에 보면 6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6장 후반부와 7장이 이제 피날레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피날레가 나오는데 6장 후반부와 7장 초반에 보면 뭘 봅니까? 그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에서 그 구제 문제가 나와서 헬라파가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유대계가 사도들이 유대계가 다 잡고 있으니까 헬라파들이 구제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를 다시 세워서 정권을 정치 어떤 그런 행정적인 권리를 이양하고 뭐 이런 메시지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집사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아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우려고 하셨다 이렇게 일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반응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곱 집사 세운 얘기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딱 누가 나와요? 길게 누구 얘기해요? 스테반 얘기하죠. 근데 스테반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스테반 수준이.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선언이 일단은 제일 커요. 왜요? 이 설교가 이 예루살렘 교회 시대를 엔딩하는 이 엔딩 설교가 베드로나 요한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듣보잡이잖아요. 진짜 툭 튀어나온 스테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사. 근데요, 이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이 죄, 저들이 모르고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이게 누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개개인들의 성숙한 개개인들의 내면이 이미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이게. 이게 예루살렘 교회 수준인데 이게 김보현 말고 이제 툭 민정이 같은 애 탁 해도 이제 얘기한 수준이 이제 예수님 수준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내가 돌 맞아 죽고 있는데 내 상황에 대해서의 영혼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내 상황에서 현상 지금 순간 내가 아프고 죽고 멸시당하고 이거지만 그게 아니라 아, 내 영혼을 받소서 난 영원한 세계에서 신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그 지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 원래의 목적성 사람들이 변화되고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그의 원래의 목적성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는 그 두 가지 기준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장 환경이 이 기준들과 반대로 가는 순간에조차도 이 기준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죠. 그게 스테반의 수준이죠.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승리고 저는 이 7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주는 건요 자꾸 우리가 그 베드로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돈 나눠 쓴 것 같고 얘기하는데요 돈 나눠 쓴 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수준이지만 정말 스테반의 수준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상황이 정반대적인 상황에서도 내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내 사회적 위치, 난 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 사회적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 이 두 가지 기준이 마음에 꽝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확장성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의 가치를 봅시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뭐에 대해 설교합니까? 구약 설교합니다. 그렇죠? 구약 설교를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구약 설교를 한다는 의미가요. 이 유대인들에게 뭘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도도하게 전했던 바로 그 메시지가 맞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 구약 설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고요. 모세 얘기하고요. 그렇죠? 다윗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핵심을 지적하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죠. 그렇죠? 하지만 그는 막상 뭘 받았어요? 땅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게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이 땅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리고 야곱 얘기하면서 열두 아들 얘기하기 그 약속을 이어받는 게 우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세 얘기하면서 모세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세워나가는데 반발하고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가 했던 그 가치를 다윗이 계승해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성전 하나님의 발등상도 되지 못하고 처소가 되지 못하고 이 성전에 갖고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고 솔로몬이 분명히 선언했죠. 그러니까 액센트만 얘기해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의 가치, 성전의 신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거기에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는 자기 이해관계만 생각하면서 금송아지 세웠던 사람들이 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형식만 바라보면서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찔리는 거죠. 그럼 넌 누구냐라는 거죠. 세 가지. 지금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로마가 침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냐?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냐? 아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딱 선언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기회 앞에서도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죽을까? 우리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요 관심에 꽂혀서 금송아지나 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이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나가자라고 선언하는데 배워나가는커녕 그 규칙 몇 개 지키고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항상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지자를 죽인다는 게 갖다 죽여야 죽입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가치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지향점이 전해줘도 얘네한테 들어가면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살아 숨쉬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찔리는 거죠. 그렇죠? 구약을 쫙 해석만 해줘도 이 사람들이 딱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예수가 시작하시는 거다 하고 예수가 어디 서 있어요? 예수가 거기 서 있는 것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소리를 달려들어가죠. 이제 예수가 어떤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를 이제 예수가 여기서 세우려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정신이 살아있고 그 영이 살아있어서 그걸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딱 선언하니까 그럼 자기들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고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통전성을 쫙 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통전성을 스데반만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딱 예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야 예수가 살아있어. 예수가 부활했어. 예수가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 그 예수의 생존이 그의 삶에 그가 가르쳤던 진리의 가치가 맞음을 증명해라는 식으로 간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 큰 그림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도도하게 내려왔던 그 가치가 도대체 뭐였냐? 너희들은 어떻게 했었냐? 그 가치가 그럼 사라졌냐? 아니다. 예수가 바로 그걸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창세기부터 쫙 훑어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 선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스데반 설교가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적용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느 포인트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이게 찔리는 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뭐 어? 좀 이렇게 좀 뭐지 우리가 남의 숨 교회인데 뭐 별로 브랜드네임도 없죠. 정체성도 없고 자부심도 없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 서 계세요? 여러분들 서 있는 포인트가 여러분 아직 서 있는 포인트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는 그 입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서 있는 포인트는 딱 여기 두 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아 우리가 금송아지를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고 고민하다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날 도와주신다는 확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호와 이름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신앙적인 관심이 아,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면 그 도도한 지향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예 그냥 대충 그 정도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잖아요. 그 도도한 지향을 얘기하는 거에서 그 어떤 디딤돌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 지향성이 없으면 사실 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지향성이 내면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 지향성은 좀 부담스럽고 그 지향성을 갖는 내가 많이 변할 것 같으니까 좀 신경 쓰이고 적당히 하는 선을 찾다 보니까 대충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약성 그 이 사람들 시대에는 대충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적혀져 있었으니까 뭐 뭘 안 먹고 뭘 안 들고 가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그 선이 있었죠. 그 선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뭐 주일 예배 드리고 뭐 11조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런 선이 있어요. 우린 그런 선을 비웃습니다. 야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을 비웃는 건요 그런 선이 아니라 도도한 지향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우리 마음엔 더 낮은 선이 생기지 않았어요? 더 낮은 선? 주일날 매주 가지 안 하고 대충 가고 11조를 안 하고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내가 봉사 안 하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만큼만 움직여도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선이 생기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그냥 이 울타리에 몸을 담고 있으면 되는 거라는 선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 진짜 그럼 유대인보다 못한 거지 사실. 선이나 어려우면 그렇잖아요. 도도한 지향성. 그냥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도도한 지향성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는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인생사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의 기둥이 딱 잡히잖아요. 그럼 어떤 선자가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 다 죽입니다. 그게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요. 엘리야가 먹은 이사야가 먹은 예레미야가 먹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런데 김봉현이 뭐 버티겠니? 금방 죽어나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스테반의 설교.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받는 도전은 여러분들 안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그런 사람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도전 받으니까. 내가 받는 도전은 아 정말 스테반이 명설교다 아 정말 그리스도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뭐 이런 것보다 제가 받는 큐티적 액센트는 그럼 나는 스테반 쪽에 가깝냐 아니면 이 사람들 쪽에 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돌이 날라오는데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사를 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진리 향한 지향성 신이 나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의 지향성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아진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이타성의 삶의 태도 이게 여러분들이 더 가까운 쪽이에요? 아니면 일상의 관심과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 하는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있는 게 여러분이 가까워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우리가 있죠. 이것과 이 사이에 있어요. 이것과 우린 스테반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까지는 아닐 거야.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향성이 기본적인 건 있으니까. 근데 대충 어디냐고. 여기가 스테반이고 여기가 걔네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 걔는 서 있지도 못하게 바로 옆에. 여러분 이 틀의 구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설교가 되게 명설교예요. 그래서. 그래서 스테반의 죽음까지로 보여지는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명설교가 되는 거예요. 스테반의 설교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어디예요 내가? 이쯤은 갑시다. 이쯤.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실 거예요. 똑바로. 이쯤 돼 있으면 얘는 찬 거야 그냥. 찬 거야. 이쪽으로 가야지, 그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스테반의 영광. 요즘에 좀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상담도 얘기도 권면도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을 얘기해요. 아, 내 수준이 여긴데 갑자기 저렇게 해봐야 부담만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이걸 율법주의로 받아요. 무조건 이걸 자기정죄로 받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너무 갖다 끌어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수준에서 그 다음 수준을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이 수준에서 그 다음 수준을 얘기하면 돼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향은 제대로 꽂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한 계단을 올려도 방향은 제대로 꽂혀 있어야 돼. 내가 스테반의 방향성이 있고 오늘 하지만 오늘 나는 스테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끝자락에서 그래서 조금 이쪽으로 한번 와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방향 자체가 없이 그냥 여기까지가 방향이어서 아 그래도 내가 쟤네보단 낫지 뭐 여기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고 있으면 뭐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그런 순간 이 사람은 안 나은 거.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나은 유일한 이유는 방향 그래도 저쪽이니까 나은 건데. 그 방향도 없어지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더 못한 거예요. 왜? 왜 더 못해요? 얘네들이 더 얘네들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왜? 얘네들은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한 게 가장 큰 문제인 애들인데 그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서 위치 포인트를 항상 잡으시는 것들이 적용적으로는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오늘 괜히 얘기했네. 한 다음 주쯤에 설교를 할 걸. 한 번 더 드릴래요? 다음에 할 테니까. 녹음을 까고 하여튼 봅시다. 말장부터 가죠. 스테반 설교가 끝나고요. 8, 9, 10, 11은 큰 그림만 잡읍시다. 일단 오늘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8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8장에 보면 빌립의 8장부터 12장까지 큰 그림만 먼저 얘기하죠. 그러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증거되는 과도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요 사마리아까지는 전도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도 어디에 가셨어요? 사마리아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를 넓은 의미에서의 이스라엘로 받아들이고 회복돼야 될 땅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약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개념이 약했다고 해서 그러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하고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여전한 민족주의자였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했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방 전도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이방 전도는요. 유대교가 아브라함의 신성국가,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 구약과 신약을 다른 책으로 나누는 개념이 뭐냐 하면요. 구약과 신약을 다른 책으로 나누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옛날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구약의 기본 패턴은 뭡니까?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기본적인 패턴은 뭐예요? 수동적이죠. 수동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델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모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 이스라엘 모델을 따라하게 하는 이 이스라엘 모델에게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무의 숨 모델이 사실 이 모델이에요. 신약적 모델이 아니라 구약적 모델을 써요. 왜? 시대가 악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신약적 모델이 좋은 거예요. 신약적 모델은 뭐 하는 거예요? 내부적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할 때 신약적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구약적 모델을 쓸까? 내부적 자신감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쳐서 사실 그걸 전한다는 패턴이 있어서 일단은 내부적인 게 좀 선명성. 그러니까 아주 나중이 되면 아주 나중이 되면 모르겠어요. 내가 살았을 때 못할 것 같은데 아주 나중이 되면 남의 순교회가 전도가 기치가 되는 날도 있어야 돼요. 전도가 기치가 되는 날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구약적 모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초기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모델을 갖고 있어요? 구약적 모델을 갖고 있어요. 구약적 모델이라는 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아브라함적 가치, 아브라함의 신성공동체에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뭘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 썼던 율법적인 틀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발현하게 해서 틀을 그대로 쓰는 유대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유대인들만 전도하려고 생각했던 거야? 여전히 유대인의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야?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이미 승천하실 때 들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땅까지 전하는 건 뭘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유대교가 전해지는 거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교가 전해져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고 뭐 주포 먹지 말라고 하고 아 주포 아니 오징어 먹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식을 꼭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도전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인 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틀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더 이상 틀은 의미가 없어. 그게 이제 베드로와 성령의 투쟁인 거죠. 아 그래도 틀 이게 몇천 년이 내려온 틀인데 이걸 놔버릴 수가 모세가 전해준 건데 이걸 근데 그 틀을 놔버리는 것까지의 싸움. 아 우리가 진짜 새로운 시대. 그래서 유대교 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점에 서서 세계 교회가 형성되고 그들이 유대교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교회.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 그들 가운데 아주 간단한 복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동참해야 되는 가치 중심적인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빌립이 우연하게 누구를 전도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죠. 그렇죠? 우연하게. 그래서 여기선 선언적인 사건인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우인전처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선언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에디오피아 멀거든요. 모르잖아요. 로마 있고 여기 스페인 있고 그 아래 있고 이집트 있고 이집트 아래가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가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아래니까 여기서 선언적인 땅끝 개념이 있는 거죠. 바울은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사도행전에서 선언적으로 이 로마에도 속하지 않은 누군가의 상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로마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마리아까지는 빌립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강권했다고 표현하거든요. 빌립이 광야로 나가라고 했어요. 광야 아무도 없어요. 전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날 광야로 나가야 되지?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 이끌려. 빌립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려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갔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지나가요. 대박이죠. 딱 하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이네요. 그가 상하면 우리가 죄를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가서 뭔 말인지는 아느냐 했더니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사야를 얘기한 거냐 딴 사람을 얘기한 거냐. 야 내가 가르쳐줄게. 예수님을 얘기한 거다. 예수님에서 쫙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탁 내려가고 세례를 딱 주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표현이 들리죠. 이미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세례를 안 베풀 이유가 뭐가 있냐. 물이 있고 복음 믿음인데 세례를 안 베풀 이유가 뭐가 있냐. 빌립의 복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식에서 확 깨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 성취주의 생각을 갖고 있던 빌립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심령에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아 형식이 아니구나 가치이구나 라는 것을 딱 깨고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스테반 설교의 액센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성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제는 이 포인트는 이제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기독교가 형식주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셔야 돼요. 형식을 파괴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형식은요 매번 과도기적인 나를 돕게 하는 보조장치여야 돼요. 큐티하십시오. 하지만 큐티도 과도적인 장치예요. 줄리엣도 어떤 이상 과도적인 장치예요. 근데 줄리엣의 과도적인 장치라는 얘기를 왜 내가 많이 안 해요? 그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장치가 필요한 애들도 놀려고 그 장치를 버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했어요. 줄리엣에 매주 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 해서 얼마나 우리 출석률을 확 깎아먹었습니까? 11조를 퍼센테이지로 10%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고백의 중심성이라고 했더니 얼마나 헌금이 떨어졌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자꾸 아래쪽으로 자꾸 써먹어서 이게 문제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자기 수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여튼 형식에 대한 얘기들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 텐데 오늘은 스테반 설교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나니아 사피라고 보셨던 내적 투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요만큼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로 말미암아 인격 영혼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큰 꿈과 큰 기대와 그리고 스스로의 초라함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초라함에 그저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저희가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성령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셔서 주와 함께 소통함으로 영원히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